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군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을 이뤄진 중재기구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3분의 2가량 줄여 5060기로 제한하기로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도 앞으로 15년에 걸쳐 300kg으로 98%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의 핵활동 중단이 확인되는 대로 내년 초에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할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는 5년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외교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에 참여해온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당사국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공격적 행동과 테러 행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마 교황청도 이란 핵합의를 환영하며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이 같은 진전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정치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과 그리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은 14일 의회에 제출할 개혁안을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유럽 정상들은 13일 그리스에 950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그리스가 계속 유로화 사용 모임인 유로존에 남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세금 인상과 연금 개혁 그리고 그리스 정부 재정에 대한 채권단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며칠 전 그리스 국민 투표에서 거부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에는 15일 자정까지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측 통로는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 300석 가운데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 의석이 162석인데다 야당이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한 대가 14일 극동 지역에서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TU-95 전폭기 탑승자들이 항공기를 버리고 탈출했지만 5명만 구조되고 2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폭기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은 추락 직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사고 전폭기는 폭탄을 장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추락 지점은 황량한 벌판 지역에서 별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전폭기는 날 극동 지역인 하바롭스크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TU-95 전폭기는 지난 6월에도 이륙 도중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24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TV 방송 채널 중에 하나인 ABC 방송에요. 한 미국인 노병의 특별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지난 6일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한 이 노병은요. 미국 해병대 출신이고요. 한국전쟁에도 나가서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의 사망 소식이 남다른 이유는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의 군인으로서의 특별한 마음 때문인데요. 군복무 60년이 지났지만 그가 숨을 거둘 땐 오랜 시절 군인의 명예로움을 안고 간 듯 보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빈스 모란토 씨인데요. 편안하게 관 속에 누운 노병의 시신엔 해병대 군복과 군모, 군화가 신겨 있었고요. 또 군복에는 당시 계급장과 소속 부대 표지, 또 특별 기능장, 배지, 리본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정말 바라던 군인 차림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연은요. 이 퇴역 군인의 소원에 귀를 기울였던 해병대원들 때문입니다. 이 모란도 씨가요, 임종을 앞두고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절과 군복에 대해서 애착을 보였었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던 탓에 물건들을 찾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해병대 모병 사무소였는데요. 그의 사연을 들은 전 현직 해병대원들이 자신의 메달과 허리띠, 배지 등을 가지고 모란토 씨를 찾아갔고요. 어떤 사람은 군복 바지까지 줬다고 합니다.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모란토 씨가 평소 하던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란토 씨의 부인이 한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고플 만큼 멋지다고 했답니다. 평범한 퇴역 군인의 마지막 길이 이보다 더 멋질 수 있을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10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동해안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3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3도에서 32도. 또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고 흐리겠습니다. 21도에서 31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사라 맥락클런의 I Will Remember You 들어보시죠.
Don't let your life pass.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미국의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최근접점을 통과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 국방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 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동성애 지도자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인 미국 소설가 하퍼리의 두 번째 소설이 출간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인 탐사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호가요. 화요일 14일 명왕성의 최근접점을 드디어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요일 오전 7시 49분 이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약 12,500km 거리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류가 보낸 비행물체로는 최초로 명왕성 탐사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요. 뉴 호라이즌스가 성공적으로 명왕성 최근접점을 통과하자 미국 존 서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실과 나사의 연구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부르고 또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 근접 지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또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월요일 밤 11시가 넘어서 이 지구와의 교신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네.
동력 낭비를 줄이고 명왕성 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뉴 호라이즌스 호는 오후 4시 20분부터 다시 교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구까지 교신이 닿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네. 공식적인 확인은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밤 9시경, 이 한반도 시각으로는 수요일 오전 10시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뉴 호라이즌스 호가 지구를 떠난 게 9년 전이죠.
맞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006년 1월 19일에 쏘아올렸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년 6개월 동안 50억 킬로미터를 비행한 겁니다. 네. 아틀라스 로켓을 쏘아올린 뉴 호라이즌스는 크기가 그랜드 피아노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탐사선이고요. 네. 24파운드의 이 방사성 플루토늄 탄소를 이용해서 200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속도도 굉장하다면서요.
예, 뉴 호라이즌스는 시속 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명왕성의 초근접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속 5만 킬로미터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네.
1초에 14km를 날아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죠. 자, 1시간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네,
뉴 호라이즌스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명왕성을 지나면서 이 고해상 카메라 등 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명왕성의 지표와 대기 또 이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을 관측하게 됩니다.
네. 이 명왕성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구를 떠난 뉴 호라이즌스. 뭐 이미 이룬 성과가 꽤 된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명왕성의 정확한 지름을 밝혀냈는데요.
네.
뉴 호라이즌스의 관측 결과로 확인된 이 명왕성의 지름은 2,397km로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2,298km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 항공우주국의 앨런스턴 수석연구원은 이 명왕성의 지름이 크다는 건 생각보다 밀도가 낮고 이는 내부에 바위층보다는 얼음층이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의 대기에 예상보다 질소가 많고 또 명왕성의 북극은 예상했던 대로 질소와 메탄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는 걸 밝혀냈고요.
네.
자, 무엇보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명왕성과 위성인 카론의 이 독특한 지형을 찍은 사진 자료들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뉴 호라이즌스 호 명왕성 탐사를 끝마치고 나면은 이제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우선 6개월간 집중적으로 명왕성과 명왕성 주변에 있는 위성들의 정보를 수집하고요.
네.
이후 혜성 등으로 이뤄진 이 태양계 끝자락에 위치한 카이퍼 벨트에 진입해서 또 다른 탐사 활동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카이퍼 벨트 탐사를 통해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알게 해주는 단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요, 성전환자에게도 군복무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미 국방부가 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월요일 성명을 내고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네.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혼란스럽고 또 일관성이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이 상처받는 성전환 군인들이 있다며 이는 군복무의 가치와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돼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 성전환자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며 밝혔습니다.
네. 이 성전환자들의 미군 복무가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또 이미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 군인들이 있나 보나요?
그렇습니다. 이 미군 내 현재 15,000명 이상의 성전환자들이 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카터 장관이 올해 국방부 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뜻을 비춰왔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한 건데요.
네.
카터 장관은 일단 실무진을 구성해서 6달 동안 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할 경우 미군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성전환자가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실무진이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방침을 철폐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겁니다.
네. 그럼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 모든 미군에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다 포함되고요. 네. 관련 계획에 대해서 이미 각 군의 수장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이 미군에서 이 4년 전에도 동성연애자의 군복무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Don't Ask, Don't Tell,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을 폐기했는데요.
네.
당시 성전환자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가 언급된 건데요.
네.
이 카터 장관은 이 동성애자들에게 군복무를 허용해 했던 것보다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변화가 더 쉽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도요. 지난 월요일에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라면 청소년의 인격 양성과 사회 봉사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교육 훈련 단체인데요.
네.
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집행위원회가 이 동성애자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되는 걸 금지한 규정을 만장일치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성명을 통해서 이 폐지 결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루어졌고 오늘 27일 전국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보이스카우트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이스카우트가 앞서 청소년 보이스카우트 단원의 가입은 허용했었죠?
맞습니다. 2013년에 이 동성애 청소년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 되는 건 허용을 했는데요. 성인 지도자나 직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로버트 게이츠 회장이 지난 5월 이 성인 동성애자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되는 걸 금지하는 정책을 바꾸자 이렇게 나섰는데요. 미국 사회가 각 분야에서 동성애자를 점점 받아들이는 이 경향에 맞춰서 연맹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규정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 연맹 산하 조직 중 이 종교의 후원을 받는 조직들은 성인 동성애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국 차원에서 규제를 없어도 지역 조직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 보이스카우트 단원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는 조직을 선택해서 활동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성명에서 이런 변화는 종교 관련 조직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는 성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 규제를 없애는 걸 원하는 측하고 이걸 또 반대하는 진영 모두 만족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양측 다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동성애자의 가입을 찬성하는 측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성인 동성애자들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동성애 를 반대하는 측은 같은 보이스카우트라면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보이스카우트에 동참하는 아이들에게 헛갈리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소설가 하퍼 리의 유일한 소설이자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소설이죠. 앵무새 죽이기의 후속작이 출간됐죠.
네, 하퍼 리가 앵무새 죽이기 이후 55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소설 파수꾼이 화요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이 세계 곳곳의 서점에서는 하퍼 리의 신작 소설을 제일 빨리 손에 넣기 위해서 서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책을 내려받아 읽는 이 전자책 이용자들은 속에 전자책 기기를 들고 이 파수꾼의 내려받기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밤을 지샌 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쓴 하퍼리의 고향에서는 또 축제 분위기는 다름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앨라베마주의 멀로빌이라는 작은 마을은 하퍼리의 고향이자 이 1960년에 출간된 전작 앵무새 죽이기에 등장하는 가상도시 메이콤의 영감이 된 도시입니다.
네.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흑인 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의 모습을 한 소녀의 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이상 팔리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죠.
네.
이 멀로빌은 영화의 촬영지가 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 파수꾼 발간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각종 축하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이 자정을 기해 판매를 개시한 이 파수꾼의 첫 첫 특별판을 사기 위해서 멀로비 서점 앞에는 200여 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멀로빌의 인구가 6,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멀로빌 서점의 파수꾼 선 주문량은 이미 10,000부가 넘어섰다고 하네요.
네. 현장을 찾은 사람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독자들은 대부분 앵무새 죽이기의 후속작을 55년 만에 읽게 돼서 흥분되고 떨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린이였던 주인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다며 몇 시간 안에 바로 읽어버리겠다며 예, 받자마자 책을 파고드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파수꾼의 출간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등장인물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네요.
네, 이 앵무새 죽이기에서 주인공 소녀의 아버지인 에티커스 핀치는 흑인을 변호하는 양심적인 변호사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파수꾼에서는 70대가 된 아버지가 흑인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러자 독자들은 에티커스 핀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전형이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면서
네.
내용이 절망적이다,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실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의 평가는 어떤가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파수꾼은 이 전작 앵무새 죽이기에 이상주의를 부각하기 위한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네.
뉴욕타임스신문은 에티커스 핀치가 인종차별주의가 됐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 출판사인 하퍼콜린스사는 에티커스 핀치의 인종주의는 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 책의 전반적인 도덕적 주제에 비춰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USA Today 신문은 이 소설 파수꾼을 이 젊은 시절 하퍼리의 실험작으로 생각한다면 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하퍼리의 젊은 시절 이 복잡한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14일을 기해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서점에서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설 한 편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퍼리의 신작인 Go Set a Watchman, 즉 파수꾼이란 제목이 붙은 소설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작가 하퍼 리입니다.
예, 방금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설이라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죠?
물론입니다. 영어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죠.
네.
바로 앵무새 죽이기를 쓴 하퍼 리의 신작이기 때문입니다. 1926년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멀로빈에서 태어난 하퍼 리는 지방 공립학교를 다닌 뒤에 헌팅턴 여자대학과 엘라바마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학창시절에 짤막한 글들을 발표하던 그는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퍼리는 글쓰기에 전념하고 1960년 마침내 앵무새 죽이기라는 걸작을 발표합니다.
네, 사실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엘라바마주의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누명을 쓴 흑인을 변호하는 에티커스 핀치를 그의 어린 딸인 스카우트의 눈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미국 남부에 있는 조용한 마을의 일상과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심리를 천진한 어린 소녀의 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했고요. 당시 어른들의 세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친절함과 잔인함, 사람과 미움,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이 함께 있는 인간 내면이 이 작품에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소설 이름에 앵무새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앵무새가 특별하게 상징하는 게 있나 봐요.
예, 앵무사라는 거는 흑인이나 장애인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네.
소설에서 이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가 자신의 두 아이인 잼과 스카우트에게 앵무새를 절대로 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앵무새는 진짜 새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흑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이 나온 게 50년이 넘었는데요. 당시에 작품이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1960년에 출간된 즉시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이 나온 지 2년 만에 몇백만 부가 팔려나갔고요.
네.
이 100주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책 순위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하퍼리는 이 작품으로 이듬해 1961년에 퓰리처상을 받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퓰리처상은 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언론인이나 작가 등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죠.
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앵무새 죽이기는 그동안 수천만 부가 팔렸고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1962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This case should never have come to trial. The state has not produced one iota of medical evidence that the crime Tom Robinson is charged with ever took place.
네, 영화 앵무새 죽이기의 한 장면 들으셨는데 이 목소리가 미국의 명배우 그레고리 팩의 목소리였죠?
맞습니다.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 에티커스 핀치로 분한 영화 앵무새 죽이기도 원작의 깊이를 잘 살린 명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로도 크게 성공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안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그리고 기독교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독자들이 이 오랫동안 하퍼리의 신작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하퍼리가 그동안 작품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다는가 보네요.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네.
하퍼리가 사실 앵무새 죽이기 이후에 어떤 작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앵무새 죽이기로 전례 없이 성공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퍼리는 30대 중반에 이 앵무새 죽이기로 명성을 얻은 다음에 거의 90세가 다 된 지금까지 새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말들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작품이 너무 성공해서 후속작을 쓰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또 다시 유명세에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절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하퍼리가 앵무새 죽이기에서 작가로서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후속작을 쓰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문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쓴 작가 하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호 기자, 그러니까 이 앵무새 죽이기로 크게 성공한 하퍼리가요, 50년 이상 은둔한 끝에 이번에 신작을 내놓은 거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작 소설 제목이 Go Set a Watchman. 이건데 한국에서는 이걸 파수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설이 하퍼리가 은둔하면서 새로 쓴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참 눈길을 끄는 점인데요.
네.
사실 이 작품은 하퍼리가 50년대, 1950년대 중반에 쓴 소설입니다.
그러면은 앵무새 죽이기보다 먼저 완성된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파수꾼을 읽어본 출판사 편집자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작품을 써보라고 권고하면서 이 하퍼리가 다시 앵무새 죽이기를 썼고요. 결국에 이 앵무새 죽이기가 먼저 세상에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작품인 이 파수꾼을 이제야 내놓은 이유가 뭔가요?
하퍼리가 이 파수꾼의 원고를 잃어버려서 출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작가의 변호사 친구가 이 하퍼리의 문서를 보관한 곳에서 우연히 원고를 찾아내서 이번에 빚을 봤다고 하는군요.
네. 이 신작의 내용이 전작 앵무새 죽이기하고 연결이 되지요?
네. 이 신작이 앵무새 죽이기에 20년 뒤를 다룬 작품인데요. 앵무새 죽이기에서 이 어린 말괄령이었던 딸 스카우트가 20대 중반 처녀가 돼서 뉴욕에 있다가 고향 엘라바바주에 있는 늙은 아버지를 방문한다는 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작 파수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이 앵무새 죽이기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의의 사도로 그려진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가 파수꾼에서는 아주 완고한 인종차별주의자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작을 읽은 독자나 언론이 현재 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하퍼리의 신작 파수꾼이 전작인 앵무새 죽이기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앤토니 왈로우의 This is the Moment 골라봤습니다.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day, when I send all my doubts and demons on their way. Every endeavor I have made ever is coming into play, is here and now, today.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time, when the momentum and the moment are in rhyme. Give me this moment, this precious chance. I'll gather up my past and make some sense at last. The day, see it sparkle and shine, when all I've lived for becomes mine. For these years I faced the world alone, and now the time has come to prove to them I made it.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자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를 그린 영화 존 애덤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식민지 의회가 드디어 독립을 선언한 대목까지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북미 식민지 13개주의 대표들이 모인 대륙회의가 1776년 7월 2일 버지니아주가 제출한 독립결의안을 승인하고요. 이틀 뒤인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서를 승인합니다.
네, 독립선언서가 1776년에 나오지만 이 독립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는 독립선언서가 나오기 1년 전에 독립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The war had started a full year earlier in April of 1775.
1775년 4월, 그러니까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기 1년 전에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됐죠. 이 해에는 벙커힐 전투도 있었고요. 5월에는 독립군이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 영국군으로부터 대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사령관이 됐죠.
I thought I had lost you. When the news came that the British had taken Philadelphia, but you are here now. And you are safe.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대륙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존 애덤스는 모처럼 집에 돌아온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던 아내 에비게일은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에비게일의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할 처지였다.
I am needed in Paris.
You are needed here, John. Your children require your example.
에비게일은 남편이 미국을 대표해 프랑스로 도움을 청하러 떠난다는 소식에 절망한다. 에비게일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프랑스 행을 말린다. 하지만 애덤스는 자신의 프랑스 행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아내의 애타는 청을 거절한다. 결국 존 애덤스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큰아들 존 퀸시 애덤스를 데리고 대서양 횡단길에 오른다.
그런데 당시 신생국 미국은 왜 유럽에 있는 나라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 이유를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스탠리 웨인트롭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So when the American Revolution actually began, there was no way to make gunpowder in America.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 안에서는 총이나 대포를 쏠 때 꼭 있어야 되는 화약을 만들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총이나 대포를 만들 공장도 없었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프랑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립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얻고 또 직접 프랑스군을 불러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당시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에 손을 내민 거죠.
대서양 횡단 항해에서 가진 고생을 한 애덤스 부자는 결국 프랑스에 도착합니다. 파리에 당도한 존 애덤스는 자신보다 앞서 프랑스로 파견된 벤저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Mr. Adams, welcome.
Dr. Franklin.
Well, you forgive me if I don't rise.
파리에 도착한 존 애덤스는 현지 분위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 특히 미국 대표단 가운데 한 명으로 먼저 파리에 들어온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시 유럽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사교 생활을 즐기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You are a very good man, John Adams, a very moral man, but you are not a man for Paris.
애덤스의 눈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행동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애덤스는 빨리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프랭클린은 사교 생활에 더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What are you thinking of? A good diplomat, Mr. Adams, observes much, acts little, and speaks softly.
1, 2차 대륙회의에서 미국이 독립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힘을 합했던 벤저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는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사이가 틀어집니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H.W. 브랜드 박사는 당시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His relationship with John Adams was famously difficult. And Adams was one.
프랑스에서 두 사람 관계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존 애덤스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이 필요한 걸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프랑스에 너무 저자세를 보인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프랭클린은 애덤스가 외교의 기본을 모르고 프랑스 정부에 무례하게 굴어서 일을 망친다고 여겼습니다.
Well, Mr. Adams, the Congress have named you the sole minister plenipotentiary to the court of King Louis, sir.
Indeed.
프랑스 파리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반목하던 존 애덤스는 어느 날 본국에서 날라온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존 애덤스에게 파리를 떠나 네덜란드로 가서 그곳 정부의 도움을 청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존 애덤스는 씁쓸한 마음으로 파리를 떠납니다.
How much money do you seek, Mr. Adams?
An initial loan of $10 million.
의기소침한 채 네덜란드로 건너간 존 애덤스는 네덜란드 정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애덤스는 막 독립을 선언한 미국에 돈을 구워달라고 요청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위험이 너무 크다면서 애덤스의 요청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Now, my Mr. Dana. Yeah?
Yes, sir.
Good journey to you, gentlemen.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애덤스는 대표단을 따로 만들어 이들을 러시아로 보낸다. 바로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존 애덤스는 이 대표단에 자신의 장남인 존 퀸시 애덤스를 합류시킨다. 그런데 존 애덤스가 미국 대표로 유럽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본국인 미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바로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것이다.
1781년 신생국 미국이 유럽의 강국 프랑스와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 드디어 전쟁을 끝맺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합니다. 바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한 건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는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Well, of course, 1775, the war starts. A year later is independence, and it's a long, dragged out war.
But of course, 1775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다음 해에 미 합중국이 독립한다고 선언하죠. 이 독립전쟁은 아주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781년 요크타운에서 워싱턴 장군이 영국군을 크게 물리치면서 전쟁이 비공식적으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독립군 측에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 마르키 데 라파예트 같은 경우는 요크타운 전투의 영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사실 이 요크타운 전투뿐만 아니라 전체 독립전쟁에서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군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독립군이 쓴 화약의 90%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죠.
And brought us the glorious news of the surrender of Lord Cornwallis. And brought us the glorious news of the surrender of Lord Cornwallis and his army prisoners of war to the Allied army under the command of our illustrious general.
1781년 10월 코널리스 장군이 병력 8,000명을 이끌고 요크타운에서 항복하자 드디어 영국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독립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결과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던 존 애덤스가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에비게일을 만나게 됩니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파리에 남은 존 애덤스는 부인 에비게일을 파리로 부릅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존 애덤스를 영국과의 협상을 전담할 사람으로 뽑자 애덤스는 에비게일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드디어 1783년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 그리고 존 제이가 미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자, 드디어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의 영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당시 미합중국은 미국 남부인 지금의 루이지애나주 뉴얼리언즈와 플로리다만을 제외한 곳, 그러니까 대서양 서쪽에서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을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국경은 오데호와 퀘벡, 그리고 노바스코셔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서 그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존 애덤스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 소개되나요?
네, 독립한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입니다. You probably have heard someone say break a leg. Break a le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m so nervous.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play.
Is it?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Sophie는 Megan에게 I'm so nervous. I'm so nervous. 나 정말 긴장돼. Tonight, 오늘 밤이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첫 번째로 하는 공연이야.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라고 하더라고요. 소피가 오늘 밤에 하는 공연은 첫 번째로 하는 공연, First Night of the Play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메이건은 Is it? 정말?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걱정하지 마. 그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잘해봐. 행운을 빌어.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라고 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 Break a leg입니다. Break. B-R-E-A-K. Break는 깨다, 부서지다 라는 뜻이고 leg. L-E-G. Leg는 다리 라는 뜻이죠. Break a leg. 말 그대로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다 라는 말인데요. Theater people said that if they wished each other something bad, good might happen. 그래서 break a leg. Break a leg은 good luck 또는 do well. 상대방을 격려하다, 행운을 빌다 또는 응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Break a leg is a very well-known idiom in theater, which means good luck. It is typically said to actors and musicians before they go on stage to perform. So when you hear break a leg, it really means good luck, do well. They break a leg. 상대방을 격려하다, 행운을 빌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m so nervous.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play.
Is it?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reak a leg. Break a leg. To wish somebody good luck. 상대방을 격려하다 또는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다. Break a leg. Keep on practicing and try using this phrase, break a le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And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em to creep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14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과 민간 단체에 대한 탄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시민활동가 수지영과 마오둔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권활동가를 박해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활동가를 납치하거나 가족과 함께 가택연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대해서도 강력한 검열과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 단체들도 각종 압박과 처벌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와 티벳 자치구의 소수 민족들도 종교와 집회 그리고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소수 민족들은 이동의 자유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비생산적인 정책을 고수한 나머지 긴장이 고조되고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위구르족 출신 경제학자인 일함 토티 교수는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중재를 하려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벌과 납치, 고문, 구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공식적인 수감시설이 아닌 이른바 검은 감옥에 장기간 가둬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작가, 활동가, 언론인, 인터넷 블로거들을 제멋대로 구금 또는 심문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난민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외국에 대해 중국인을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또 중국 정부는 강압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때 국가도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